올해 저희가 이제 교회의 표어를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 이렇게 이제 표어를 좀 정하고 한 해를 저희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다른 때도 그랬지만 올해 이제 작년 말이겠죠. 작년 말에 이제 제 마음속에 교회 지체들의 가정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 또 깨어지려는 가정, 또 깨어져 가는 그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의 모습을 이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이 가정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참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잘 모르겠고 제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쨌든 부담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 전체에 이제 1년 표를 이렇게 정하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말씀을 좀 가정을 주제로 전하고는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7번에 걸쳐서 제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가정이 좀 변했나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좀 변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변한 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된 가정도 있을 것이고, 변화의 기미가 잘안 보여서 실망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망가지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진화론은 참 허황된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가만히 놔두면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굉장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서가 잡히고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정말 허황되고 거짓된 거예요. 마귀적인 이론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애초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온 땅이 저주를 받은 이래로 모든 것은 퇴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매 순간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후퇴합니다. 점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책으로 교과서에서 그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다고 그 사람이 정말 프로 운동선수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면 뭐 모두가 다 프로가 돼 있겠죠. 그러나 또 달리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론을 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단 이론을 우리가 바로 점검하고 이론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인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게 된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제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 평생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한해 동안 배운 이론, 이것이 한해 안에 우리 가정에서 실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올바른 출발선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해 마지막 주의 첫날 말씀으로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여덟 번째 시간으로 가정이라는 십자가, 가정이라는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십자가의 두 측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인데 이걸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또는 조금 또 이제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십자가 형상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형상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다. 이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지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이상한데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전적으로 틀렸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은 잘못된 개념 투성이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 제가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경의 복음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불교, 무슨 이슬람교, 유대교 하듯이 조로아스터교 하듯이 그런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의 어떤 그 분파의 의미로서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화된 복음의 개념으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기독교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는 십자가의 그 어떤 형상, 모양 그것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여러 종류,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 불교의 만자 표시도 그 일종의 십자가고요. 또 나치 문양 그것도 일종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우자에다가 머리가 동그란 그 타우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십자가고 그런 것이 이제 이집트의 어떤 피라미드 같은 데서 이제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로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중요시 여겼던 이유는 그 십자가가 갖는 주술적 의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그 형상이 갖는 주술적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화된 복음인 이 소위 기독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로마 카톨릭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상을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종교화시키고 또 복음을 미신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마귀의 전술이죠. 자, 여기 제가 십자가 형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형상. 형상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이 형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신지를 봤어? 못 봤지. 하나님 형상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명목하에 그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끈질기게 형상을 추구합니다. 뭔가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모든 이교도들에게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천하여장군, 지하대장군 뭐 해가지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은 이거 믿음하고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형상은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형상은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복음과 잘 섞어 놓았습니다. 그게 소위 기독교 안에 십자가 형상이에요. 자, 여기 제가 또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교회라는 표현의 의미는 예배당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은 한 번도 건물로서의 교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신약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내에 잘못된 개념들을 퍼뜨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고착시키는지 참 소름이 돋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가 지금 언급한 기독교라는 개념, 십자가라는 개념, 형상이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이 어떤 진술, 문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형상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다. 예. 이제는 이게 얼마나 조금 잘못된 개념들로 가득 차 있는 진술인지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어요. 말 자체가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을 때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그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 안에 형성된 개념이 이렇게 엉성한 것인가?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던 개념들이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인가? 아직도 놀라지 않은 분이 있다면 놀라셔야 돼요. 이게 좀 깨달아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인 십자가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십자가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친숙한 것도 없는데 한편으로는 십자가만큼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생긴 그 틀, 그래서 가톨릭은 뭐 성호 긋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긋죠? 이렇게 긋나요? 뭐 성호를 긋는다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그 틀의 모양새, 가톨릭은 이 모양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이제 무슨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사실 그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어떤 모양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 또는 죽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있고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자기 십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고난의 쓴 잔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만을 집중하고 다른 한 측면인 내가 달려있는 십자가는 거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내가 달린 십자가 이것이 동전의 한쪽 면과 다른 정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내가 달린 십자가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 공통점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나 내가 달린 십자가나 둘 다 죽음의 형틀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죽음의 자리, 죽음의 형틀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뭐가 다를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와 내가 달리는 십자가는 뭐가 다를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일회적인 사건이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내가 달린 십자가는 종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달린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자 또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인 십자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일회적이고 종결되었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미사예요. 가톨릭의 미사가 그런 것입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예수님이 과거에 한 번에 종결해 놓으신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려내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고 살려내서 다시 못 받고 그게 미사예요. 사제가 축성을 하면 이 빵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놓는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참람된 일인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로 내가 달린 십자가를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고난, 고행의 의미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이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내가 달린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 죽을 때까지 진행하는 내가 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진행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암송도 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 여기 혹시 영어 성경을 같이 영어 한영대역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영어 표현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I am cruc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as crucified가 아니라 I am crucifi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인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도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한번 보시죠. 이제 한글 표현으로는 우리나라 한글에 조금 맹점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과거 종결된 건지 아니면 과거 진행인지 현재인지 현재 진행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영어만큼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좀 분명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여기에도 보시면 The world is crucified 여기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 있다 그러면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한 번에 끝내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또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은 그 순간에 안 죽었을까요? 믿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가, 이 죽음을 강조하는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자꾸 영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영어가 불편한 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have been planted 그래서 완료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때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죽었는데 또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에 또 계속해서 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죽은 자는 할 때 이게 현재 시제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할 때도 이것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 의미를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참 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긴다,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된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죄로 인한 정죄에서 이제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또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 모습 때문에 쟤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인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제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죄의 그 권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실 최정점에 있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열심히 섬기는 거야,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무슨 교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이런 거를 막 그냥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막 이렇게 이제 막 자기 자신을 정신없이 막 이 일로 돌릴 때 그때 나는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문제를 통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삶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봉사, 헌금 많이 내고 새벽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봉사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게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기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맥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배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내년부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설교가 이상하게 되고 있나요? 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주님에 대한 이 사랑, 그것이 동기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건 안 하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건 안 하건 상관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숨어서도 오히려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뭔가를 섬겨도 꼭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꼭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꼭 받아야 돼. 열심히 막 했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면 화나. 여기서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다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냥 믿음 생활의 최정점으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에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최정점에는 사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성숙한 교회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기초적인 교리 이런 거를 넘어서서 십자가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와 뭐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다 기초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원리.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셈인 거예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 앞으로 나아갔을 때 뭐가 있냐? 거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되는 문제인 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 부분을 엉뚱하게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걸 취소는 못 시키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부분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날 일로 돌리는 거예요. 일로. 프로그램으로 일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문제는 이 십자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만 제가 다시 읽으면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즉 매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수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수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수행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쓴 책 제목에도 있지만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종교에 매여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종교적인 수행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켜보려고 하는, 나 자신을 개선시켜보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 이게 종교적인 수행입니다. 그것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헛된 노력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인데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십자가? 그럼 대뜸 뭘 떠올리냐면 그럼 내가 나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억압을 하고 나 자신을 막 절제하고 막 나 자신을 그냥 괴롭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눌러가지고 나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한 틀에 가두는 어떤 그 종교적인 수행 이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매 순간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린 경험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나를 막 십자가에 달아매려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적인 노력이에요. 몸부림치는 거. 나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달린 거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나를 막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저를 죽입니다. 아이고 주님. 그건 종교적인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네. 로마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원리, 그 근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깊이 생각했건 생각하지 못했건 간에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죽는 거예요. 아, 인간 박노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은 사실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과 부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리기 때문에 내 모든 옛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게 되시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과 동일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내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기 암시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요 부분은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나중에 좀 더 분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은 좀 되셔야, 아, 나는 죽은 존재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인간 막노찬이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사시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에서 한 번은 이게 깊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에 이제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순간에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 옛 육신, 내 자아가 자꾸 저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너 펄펄 살아있잖아. 야, 너 한 손가락 하는 애잖아. 너 이 순간에 네가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 너 이때는 소리를 질러야지. 너 이건 못 참는 애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은 저는 죽은 존재예요. 사실은 저는 죽은 존재인데 제 옛 육신이 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가 산 자가 아닙니다. 주님, 제 감정이 저를 속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맞고 제 감정은 틀렸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매 순간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나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도, 정확히 그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를 그냥 억지로 죽이려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을 봤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사실은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일 터인데,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의 빛을 통해서 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매 순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아, 주님 맞아요. 제가 죽은 존재죠. 깜빡 잊었네요. 주님 죄송해요. 앞차가 막 한참 찬송하면서 운전하다가 앞차가 확 끼어들어갖고 그냥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입에선 순간적으로 욕이 나왔지만 할렐루야 하다가 이 ABC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또 번뜩 정신을 차리고 아 주님 제가 죽은 존재지요. 아 주님 저는 죽은 존재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막 억압해가지고 나를 그 어떤 그 수행을 하려는 도를 닦으려는 그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영어로 reckon 그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자꾸 나를 속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내가 참으로 죽은 자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인 것이고 매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세운다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여러 삶의 영역 중에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그 분야가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갈등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 돈을 쓰는 문제, 집안일 가사를 분담하는 문제, 육아의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정리정돈하는 문제, 옷이나 양말을 아무데나 막 벗어나가지고 그거 대부분 형제들이 그래요. 형제들은 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자매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맞죠? 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나 봅니다. 예. 네. TV 시청의 문제, 취침 시간의 문제. 저도 참 야행성인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집사람에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일정 시간에 자려고 저도 무던히 노력합니다. 예. 네. 부부가 이 잠자리를 하는 문제, 부부관계를 하는 문제, 또 매 순간 사소한 것들로 말다툼을 하는 문제, 매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 이 가정에서는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사실 가장 큰 행복을 누려야만 하는 공간이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견디기 힘든 공간입니다. 참 십자가를 제일 많이 져야 하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에게는 데이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 되면서 서로가 기싸움을 이제 하게 되고, 기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수십 년을 자기가 좀 더 편해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상대를 나에게 맞춰보려는 노력이잖아요, 기싸움이.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배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사실 상대방에 맞추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갈등들, 이러한 수많은 갈등들을 가정에서 겪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인간관계 같으면 도망칠 수가 있잖아요. 에이, 난 쟤하고는 이제 얼굴 안 봐, 이래버리면 끝인데, 가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혼하지 못하잖아요. 쉽게 가정을 해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까? 달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괴로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몰아놓고 우리가 훈련받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장이기도 한 곳이 또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이 본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옛사람 이렇게 표현한 이 옛 본성은 결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필사적으로 막 살려고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감정을 격동시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막 요동을 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한 성과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허우적대요. 그 모습이 마치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물에 빠진 사람의 모습과 같은 거죠. 살려고 노력하는, 살려고. 십자가는 죽음인데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살려고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얘도 허우적대고. 예. 그래서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구조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좀 힘이 빠져야만 구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대원들이 늘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동안에는 거기 근처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구조하러 온 사람을 움켜쥐고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물 먹고 거의 죽어갈 때 이제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잡고 끌어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문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우적대는 동안에는 이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죽는 거죠. 하나님, 전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죽음을 인정할 때 그때 구조자께서 내 안에서 일함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제 두 절을 같이 읽었는데 거기를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을 같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 십자가 얘기했죠. 자기 십자가 얘기했죠. 근데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도 뭐그 뭐라 그러죠? 사즉필생 뭐 어쩌고 해갖고 이게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은 이제 이긴다 뭐 그런 의미로도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되지만 십자가 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는 죽음의 자리에 자기를 세울 때에야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산 것으로 여기고 내 육신이 내 자아가 그냥 펄펄 살아서 날뛰는 존재로 내가 살고자 하면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나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가정에서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고 가정 자체를 따로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남편으로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아내로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자녀로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 중에 참 넘치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꺼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나아져도 사실은 그 사람 십자가 안 집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면은 그러면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십자가를 배우지 않은 채 내 아내가 나를 조금 더 잘 대해줘봤자 그게 그냥 그 기준이 되면서 또 다른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자매들의 그 태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친절하게 말도 안 해, 돈도 못 벌어와, 일도 안 도와줘, 해서 그게 불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가 불행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 100만 원 더 벌어다 줘도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불행해요. 계속 불행한지 안 불행한지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다 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예.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살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나 자신을 여기는 것,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있는 것을 매순간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굉장히 복된 울타리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된 울타리를 복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순간 십자가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혹은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해서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울타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가정의 울타리, 이 울타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그런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배우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는 우리 지체 가정 중에서도 도망치고 싶어서 굉장히 힘든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 그걸 견디는 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유, 박형재는 지금 저희보다 환경이 좋은 환경에 계시니까 그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오시지요. 저희 환경에 처해 보시면 정말 박형재님도 참 저와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 환경이 되면 지금 힘드신 지체분들처럼 저도 주님께 불평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쨌든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자로서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배우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해야 되는 최고봉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집중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지 않다거나 저는 특별히 뭐 그 환경을 잘 버텨낼 것이라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신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배워보십시다. 작은 것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배워서 마침내는 정말 큰 문제에 있어서까지 나 자신을 십자가에 세움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권능,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체험해보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